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23일 화요일 트슈바 돌아오라. 신명기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불행히도 인류가 타락한 후로 죄를 짓는 일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경고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죄에 빠져버렸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활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었다.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 설명된 개념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그에 합당한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끔찍한 상황에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성경절에는 트슈바의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 신명기 30장 2절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한다. 신명기 30장 8절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9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금껏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위반하고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회개를 통해 그들의 바람을 나타내 보여야만 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었다. 묵상. 참된 회개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실물교훈 206. 죄를 짓는 일이 숨쉬는 것처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저희 귀에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귀가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 소자를 통하여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사랑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올라가지 못하였다. 내가 아버지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은혜받고 감동받았던 경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의미를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고 난 후에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 중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다섯 글자를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첫 주제로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설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산상보훈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 대만의 선교사로 6년 동안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중국말로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타이완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대만이죠. 근데 그곳의 인구의 98%는 중국인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그 나라의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몇 가지 단어 중에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늦게 18살에 고2 때 교회를 처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복주머니, 복조리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요. 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복자를 거꾸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뭘까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서울대에 합격하면 친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막 이 학교 앞에 대자보를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또 동네에서는 그 아이를 축하한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복받았다. 당신 아들 복받았어. 당신 복받았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신학과를 합격해서 삼육대학에 신학과를 들어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플랜카드도 안 걸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잔치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강남에 한 50평짜리 또는 100평짜리 집을 사게 되면 당신 복받았어. 어떤 집의 아들이 이 의사시에 합격하면 또 복받았어. 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또 아주 뭐 그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들은 유한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무엇이냐고 찾습니다. What is blessing? What is my blessing? 어떤 것이 내 복이냐라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그 복을 결국 찾기는 나름대로 찾지만 결국 그 복은 유한한 복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면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질문일까요? 그것은 누가 내 복이시냐?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복이시냐? Who is my blessing? 이라고 그렇게 찾아야 우리가 진짜 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Who is our blessing? 우리의 진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마가 복음입니다. 마가가 복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 세 번째 복음은 누가 복음. 누가가 복에 대해서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야기. 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 복음 역시 복의 일대기.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보면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연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100번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 왔다. 깨달았다. 득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는 많이 읽는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식대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알려면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까?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What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찾은 복들은 결국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손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후라고 찾으면 누가 내 복이냐고 찾으면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는 진짜 복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전에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내 나름대로 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딱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세히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에다?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요, 내가 그것을 뭔가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예전에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수년 동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제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책 바로 시편 1편 1절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누구십니까? 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지 여러분? 아,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이렇게 탁 마음속에 이게 깨달음이 왔을 때, 아 그렇구나. 오, 정말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그 안에 있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제가 대만에서 선교사로 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진짜 참복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도 더 누렸고요. 그리고 정말 깨달음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중국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신들은요, 풀러, 인웨이, 티엔꼬스 타먼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아마 중국을 하신 분들은 알아듣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잘 못 알지 않습니다. 방언 행사를 받으신 분은 아마 곧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쉬신들은 여풀러 인웨이 티엔고스 타먼드. 쉬신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허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쉬신, 허심이라는, 다시 우리말 그게 이 허심, 비일허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국어 뜻으로 쉬신한 말은 겸손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도 되고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어있고 가진 것이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허심, 마음이 빈 사람은 여훌러,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빈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In way, in way.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빈 사람은 복이 이미 그 안에 있으며, 그리고 왜냐? 그러므로 또한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항아리.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항아리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계속 꺼낼수록, 그래서 다 꺼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맞추실까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기가 남게 됩니다.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뭐 어느 곳이든지 빈 항아리가 비면 그 안에는 어김없이 뭘로 채워지냐면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물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에 대한 보아 진리를 실물 교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원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공기만 남습니다. 그곳에 돌이나 다른 것들을 막 채워넣으면 공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질그릇이다. 토기다. 다시 말하면 항아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뭐가 잔뜩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빈 항아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 뭔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빈 항아리. 생기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아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나면 이제 그게 뭐가 남아요?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뭐가 남는다고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진공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어떤 곳이든지 그 안은 반드시 공기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속이요? 아니 물속은 사람들이 물속에는 살 수 없죠. 자, 적어도 물 밖에 이 육지에 이 기식하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호흡하는 동물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흡하는 것은 있는 그 어떤 곳이든 다 공기로 빈 곳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아리는 사람을 표상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그릇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생명에 가장 직결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기지요. 산소지요. 그래서 엠브란스가 삐뽀삐 보면 거기에 엠브란스에 뭐가 장착되어 있어요? 인공호흡을 시킬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됐습니다. 중환자실에도 역시 한 산소호흡기를 비치해 놓습니다.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것, 그것은 산소입니다. 공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숨을 참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동안 참았을까요? 2분 30초를 참았어요. 제 생애 가장 오래 참은 숨의 참시기 2분 30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5분요? 뭐 해녀들 보면 막 5분, 6분 뭐 그 이상도 막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숨을 쉬지 않은 산소가 없다면 우리가 호흡을 들이키지 않는 산소가 없다면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산소가 없다면 사실은요 여러분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참고 오랫동안 참고 1분, 2분, 3분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세포 속에 있는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 무, 생명 무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는 흙은 사람을 표상하지요. 공기는 뭘 표상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공기는 뭘 상징할까요? 뭐라고요? 공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 사실은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인공호흡을 했을까요? 아담에게 인공호흡 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학 공식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흙 더하기 생기 이퀄 뭐예요? 이퀄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된 그 중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지오 정러 여우링도 호런.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그가 여우링도 호런 있을 유자에다가 실령 영자 영에다가 활인, 다시 말하면 영이 있는 활인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뭐가 있느냐? 영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아담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의 신이, 다시 말해 나의 스피릿, my spirit will not contend,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그 말이 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들의 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것. 그래서 흙이었던 아담이 생영이 된 것입니다. 자, 공기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공기는 생기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각종 시기, 질투, 우상, 숭배 수많은 것도 가득 채워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고 꺼낼수록 그 안은 뭘로 채워질까요? 바로 그 안은 생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력이 좀 되셨나요? 저는 오늘 시간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여기 보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소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들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후에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며 창조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충만히 거하시는 것, 성령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이득에 대한 과도한 사랑, 거래에 있어서의 날카로움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제시하시는 거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결코 저축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위험에 대해 눈을 감지 말라. 영혼의 고차원적인 이익에 대해서 더욱 나은 생애의 축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전망에 대해서 눈먼 자가 되지 말라.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느라 근심의 짐을 진 이들은 눈먼 자요 정신 이상이 된 자이다. 그들은 불멸에 썩지 아니할 부하로부터 이 세상으로 돌아선다. 이 세상의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그들의 감각을 사로잡아 영원한 사물을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은 예수께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이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무한한 축복을 제공하시는 때에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해 노동하며 식량이 아닌 것을 위해 그 돈을 허비한다. 땅 위에 모든 보화를 주고서도 이러한 고귀한 선물들을 살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하늘의 권유로부터 돌아선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사랑의 제단 위에서 당신께 바쳐지는 것을 너무 값비싼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간직하실 것이다.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들의 이름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질 것이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그들을 토해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분의 입술에 올려져서 아버지 앞에서 저들을 위하여 그분은 특별히 간청하실 것이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들이 잊혀질 때 저들은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불멸할 것이다.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애정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는 행복을, 이후로는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경성과 수고와 고난의 기나긴 밤은 거의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자신과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그대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갈바리와 그곳에서 인간을 위해서 치러진 장엄하고 무한한 희생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그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그대의 힘과 영원한 친구로 삼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교회 증언 23호 1873 라오디기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백성을 경고하시기 위해 그분이 부르신 교역자들에 의해 당신의 백성에게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별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그 기별은 이론에 불과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실제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으로 평안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기별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높은 영적 수준에 처해 있다고 자부할 때 참된 증인의 기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 무서운 책망으로 그들의 안전을 깨트린다. 그렇게 통렬하고 가혹한 증언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은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참된 증인이므로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취한 것으로 안전을 느끼며 스스로 영적 지식에 있어서 부유하다고 믿는 자들이 그들이 기만을 당하고 있으며 모든 영적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예수께로부터 한 줄기의 빛도 받지 못하면서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거룩한 생에 있어서 스스로를 위한 산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성령의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열렬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할 진정한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깊고 철저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계속적인 투쟁이며 행진이다. 전쟁을 떠나 휴식할 수가 없다. 사탄의 유혹에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이다.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명하고 능력 있는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헙니다. 솔로몬은 잠언 곳곳에 여인에 대한 교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여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 가정의 흥망이 바로 여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요,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안심하고 바깥 일들,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든든한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이유도 바로 자신들을 기다려주는 엄마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가정이 우리들이 꿈꾸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아내가 기다리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있는 가정.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며 천국이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정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각자의 삶에 쫓겨 피곤에 찌들은 가족들이 얼기설기 얽혀 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정의 행복은 여인, 엄마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하루는 남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러운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바로 자신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제발 아내가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의 아내는 교회 일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를 도와 방문을 하고 새 신자들을 관리하며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에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나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맙고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남편에게는 불만거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세 명의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기다리지 않는 집은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여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 일을 하시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반드시 가정에 돌아가 계시라고. 그리고 저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방문을 다니다가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여집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남편 집사님은 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엄마가 집에 있으니 자신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제가 오늘 한 글을 준비했는데요. 한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글입니다. 제가 읽고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100세 할머니의 딸 사랑입니다. 68세 된 장애인 딸을 50년간 돌본 101살 된 엄마 박옥랑.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저 혼자 어떻게 살겠어. 그는 광주 광역시 북구산동 주공 아파트에서 전신마비 딸과 함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자손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딸을 돌보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68세 된 딸이 누워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녀는 13평짜리 주공 임대아파트에서 서로를 거울로 삼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할머니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1939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박 씨가 출근한 사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등 옆에 있던 4살배기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다. 박 씨는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을 들추었고 잘한다는 병원, 침수원 등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 이후로 딸은 누워서 오직 천장만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게 박 씨는 딸을 언니 집에 맡기고 학교를 계속 나가야 했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3년 그는 전남 나주의 영산포 여중에서 30년의 교사 생활을 마감했다. 딸의 상태가 악화된 데다 생업이라는 핑계로 아픈 딸을 혼자 방치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교직을 그만둔 박 씨 할머니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에게 먼저 글씨를 가르쳤다. 종이에 글을 써서 한글은 물론이고 한문까지 가르쳤다. 딸은 금방 글을 깨우쳤고 때로는 시를 쓰기까지 했다.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 아플 시간도 늙을 틈도 없었던 박 씨 할머니도 얼마 전부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 좋던 기억력도 크게 떨어졌다. 할머니는 말한다. 딸은 나에게 몸을 기대고 나는 점차 흩어지고 있는 정신을 딸에게 맡기고 사는 셈이지요. 그녀는 자신이 저 세상으로 간 뒤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딸이 세상을 혼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아득하기만 하다고 한다. 어미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세상을 등지는 날 딸도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씨는 정부에서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아끼고 아껴 한 달에 몇만씩이라도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 자신이 죽은 뒤에 딸이 혼자서 살아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두 엄마의 덕이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냈다. 박 씨 할머니 모녀가 사는 집에 간병 봉사를 다니는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101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딸을 돌봐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인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두 모녀를 볼 때마다 모정은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살배기 딸이 전신마비 장애아가 되어 이제 68세가 되었고 엄마의 나이 이제 101살. 아픔의 강물, 한 맺힌 세월의 바다, 눈물로 녹진 모녀의 사랑, 자식 위해 차마 하늘로 떠나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함이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솔로몬의 이 교훈처럼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